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뛰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0장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제가 6절 읽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10장의 배경은 기브온이라는 그 거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딴 민족들은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의 사건입니다. 제가 6절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제가 1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출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제가 뛰어갑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하고 여러분 23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이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에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제가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25절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제가 26절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같이 합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붙인다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를 품은 달입니다. 해를 품은 달의 원조가 김수연과 한가인이 아니고 여기 성경의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 해와 달이 그 한 하늘 위에서 시간을 정지시키시고 또 품고 살 만한 그런 애틋한 사연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보면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원조 사건 해품달 이 사건에 보면은 여기에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배경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그 가지는 포커스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때껏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찔한 위기가 한 번은 꼭 한 번은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나는 그런 위기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러시면은 개봉박두 스릴 만점 기다려보시라. 그것은 곧 옵니다. 아주 팝콘 사가지고 옆에서 기다려보면은 그 보게 됩니다. 안 되면은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 그거는 기회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초점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반전시킬까? 라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명해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 여러분에게 또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설교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요리 재료 주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만드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짭이 올시다. 그래서 시련의 준비, 시련의 역사, 시련의 대가 요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갑니다. 첫 번째, 시련은 준비해서 맞을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이 시련을 과거로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미래를 향한 준비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상대하는 자세가 판연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어려움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기성이 농후한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난리를 해대어가지고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꼭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나에게 내 삶에 들어왔던 저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맨 처음에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오게 된 것도 이게 원래 약속이 아니고 이게 사기성이 농후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품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 따라서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엮이게 된 사람들로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으시면은 또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지는 반응 또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그때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I told you 말했잖아요. 내가 경고했잖아요. 아주 돌이켜보면은 선지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기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거기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곤란을 겪게 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느냐고 시비곡직을 따지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밤을 세워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할 정도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동기라고 했을 때 동기와 계기를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동기라는 것은 현재에 이르게 된 사건을 따지는 시비곡직을 따지는 과거지향적 사고라면은 계기라면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과거면은 그건 알아야겠지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통을 비워가지고 와서 왜 쓰레기통에 이런 거가 있느냐고 아니 신라면은 왜 먹으세요? 더 건강에 좋은 요즘 칼국수 라면이 건강에 좋대요. 들은 말이에요. 먹어보니까 쫄깃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걸 따지고 하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봐요. 어차피 있는 것 쓰레기인데 그거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하지는 사람이 이상하고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리사이클 하고 싶으면은 한국에 한 가보니까 한 20년 만에 가보니까 이거 한국 사는 거 저는 못 살겠어요. 근데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쓰레기 그냥 비우는 게 아니고 다 집집마다 앉아가지고 버리는데 어느 통에 버려야 될지 여기 대해서 이게 두려워요. 이게 들어가는 리사이클도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통이 어느 통인지 그 통이 그 통 같고 저 통이 저 통 같아서 된통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야 이러면은 제가 이리 버려놓은 거면 그거를 다 골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들어가고 리사이클 할 거 있으면은 그거는 과거를 따지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다음에 따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좀 이상한 변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계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동기는 그거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십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동기를 따지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셨었을까? 아 이러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은 아주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이게 연속 몇 부작이 금방 뚝딱 나와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맛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떤 진도가 나갔느냐 하는 것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기는 뭔가 하면은 동기와 다른 것은 이런 현재에서 미래를 어떻게 소망스럽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챙기는 미래의 전환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동기로 우리가 들어오지만은 동기를 활용해서 미래적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살아왔을 때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고의 방식에 있어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변곡점이라 그러죠. 전환점. 이렇게 돌이켜서 올라가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시련을 미래를 향한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기왕지사 약속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어차피 싸워야 할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매금으로 뭉쳐서 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행군해서 새벽에 기습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억양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서울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힘들어요. 자, 그런데요. 한 번은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영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러 갔는데, 애들이 비 온다고 물 속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젖을 것인데, 왜 안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비 올 때 수영해보면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탕에 들어간 것 같고 나오면 샤워하는 것 같고 이것이 바이완 개완 뿌리가 그대로 있어지는 그런 경험인데 이거 비긋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느낄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순서라면은 환경이 몰아서 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요? 하지 말고요. 파도 타듯이 타고 갈 각오로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왕 감내할 위험이라면은 이런 감내하는 결단이 없이는 일의 성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닥쳐야 할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그냥 어차피 맞아야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0대를 맞는다 그러십시다. 한꺼번에 10대 맞는 게 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대씩 때리고 가겠습니다. 이 갯돈 그거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맞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예방주사 맞는다고 하면요. 저는 제일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맨 먼저 가서 딱 맞고 어차피 맞을 것 같으면은 맨 먼저 맞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있으면은 나머지 애들이 많이 아프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는 안 해보면 모를 거야. 그쯤 가면은 한 내 마지막에 60번쯤 되면 걔는 아예 초죽음이 돼서 아예 죽어요. 죽어. 왜 그거를 60번 당합니까?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인조이 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아주 쾌감을 느끼시면서 즐기셔야죠. 어차피 일의 성사는 주심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내리는 지독하리 많지 성실하게 현재를 사는 자세가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양의 어려움은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하나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래도 자식 한 명 제대로 키우려 해도 부부 사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래도 또는 친구 사이 제대로 메인테인 하려고 그래도요. 그것은 어려움이 곧 정해진 만큼의 어려움은 그건 꼭 오게 마련입니다. 이게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계셔야지 이거 짜증내고 정말 아이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짜증내고 그런 것 없는 사람 부러우면 뭐 하는 것?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은 어렵게 살지 않고 쉽게 살까? 어렵게 사는 길과 쉽게 사는 길의 선택이 아니옵시다. 아예 그것은 접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은 정해진 양만큼은 종류가 다르지 양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 어려움이 보람찬 미래를 세워가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고생만 생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보아도 고생이고 뒤로 보아도 고생인 것을 무슨 고생이라 그럽니까? 생고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이거는 곧자가 꽉꽉해서 이거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앞길도 개척하지 못하고 주저앉고만은 걸림돌이 되느냐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에다가 내가 바른 의미를 통과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난에다가 의미가 없어질 때에는 그 고통이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패턴으로 돌아보니까 정말로 이랬다 했을 때는 그게 생고생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이라는 유업을 챙겨가려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옵시다. 그 땅에 살던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의 언약을 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은 남남인데 이게 결혼에 그걸 하게 되면 시댁의 문제가 전부 나의 문제가 되고 처갓집의 문제가 전부 나의 문제가 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런데 too late. 그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성격이 이럴 줄 몰랐다. 자면서 이빨 갈 줄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고 있는 이것을 내가 하기로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언약을 해서 오셨고요.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로는요, 억울하다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저도 제 아내와 사는 것 힘듭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살아갈수록 경험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제 아내가 저랑 산다고 하는 고생은 얼마나 클까? 이거는, 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다는 거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산다는 게 얼마나 더 힘드실까?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때마다 시마다 Is it worth it?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쟤네들이랑 식구로 사는 게 이게 정말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참 하나님도 함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싶습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니까 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본전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대해서 내가 더 손해본 거 없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나를 향해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셨기 때문에 내 고생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로 눈꽃만치도 되지 않은 것만치 고생은 그 고생을 알기 위한 디딤돌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문제만 땜질하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려는 강박에서 해방돼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사명과 소명, 사명은 내가 가지는 것이고요. 소명은 저쪽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하면은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거는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원으로 재정비하고 승화시켜서 나의 현재와 고통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언약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아직도 두 개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집에 가세요. 두 번째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렇고 시편에 나오는 대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진 주여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말을 이 가사가 왜 나온 것일까요? 한국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성경에서 산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 이 뿌리와 산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했던 것은 내가 어려웠을 때에 힘들 때에 이 산 저 산 쳐다본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저것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인간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 배경이 도와주겠지 내가 이때까지 나는 살아온 처신이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건강이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이때까지 내 돈이 있어 내 경력이 있어 내 가족이 있어 라고 살아왔던 그것을 앞만 쳐다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도움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가지고 실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미적으로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옳시다. 그 안에 있어서는 처절하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난 다음에 고통의 멍에 벗은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품이 다 없어지고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정말로 시련이 와봐야 알지.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은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이 산 저 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화공약품을 하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탁 보고 보니까 아주 제가 깝죽거리고 좀 잘난 듯이 했는가 봐요. 아버님이 하루는 아들아 이리 와봐라 이래가지고 되게 그러면 아버님이 어릴 때는 저를 부를 때는 거의 항상 99.99%는 뭔가 야단 맞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또 공포에 떨면서 이제 대학생까지 된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불만이 돼서 탁 수그리고 앉아있는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선문답을 하셨어요. 진서가 알코올 60% 왜 알코올을 말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알코올 60%에다가 알코올 60%를 더하면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여러분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총명하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저는 순간적으로 120%가 나오려고 빽 하는 순간에 갑자기 빽 하면서 제 속으로 항상 너무 쉬운 것은 함정이 있다는 그 시험 칠 때마다 선생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 알코올 섞어봐야 60%라. 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알았으면 됐다 가봐. 어쩌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친구끼리 몰려다니면서 인생끼리 어려움 있으면은 뭐 했는 것처럼 한 것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렇게 해서 물론 속을 푸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친구를 삼으려 도움을 얻으려면은 나랑 그래도 10%라도 나은 데를 가야 70% 되는 사람이라도 가야 65%라도 되는 거지 그 나물에 그 밥 맨날 섞어봐야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야 깊이 묵상하고 한 30년이 지나서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놓고 험담하고 수다 떨고 하는 건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나의 문제 해결책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본 고민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할 만한 낯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울 때만 교회로 올까요? 꼭 하여튼 좋을 때는 전화 안 오고 좋을 때도 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좀 좋아요. 아무튼 꼭 어려울 때만 전화 오면은 정말로 받기가 두려운 사람들도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양심의 한쪽이 찔리네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래도 전화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기본 고민들이 자기네들이 낯짝이 있을 때에 전화 못해요. 연락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해준다고 약속하고 우리는 같은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요청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진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그들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헛것이 보입니까?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위기 때 누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하나의 키입니다. 안 살아봐도 알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이끌 수 있는 이 사람으로 그분들이 보이고 거기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복된 입장에 서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왔는데 처음엔 좀 좋았던 것 같고 맞장구 쳐졌는데 나올 때는 마음속에 미움만 더 가득해지고 나는 이때까지 인생 헛살았다는 것만 더 가득해지고 세상만 더 가득해지면은 여러분이 번지수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그거를 살아봐서 아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이런 언약의 절정이 이것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언약의 이 절정이에요. 아까지도 기도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플 일도 없겠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봐서는요. 언약을 안 했으면 이것 때문에 이럴 위기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아플 게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하늘이 멈추고 땅이 멈추고 딱 있던 이런 경험은 사랑의 기쁨 또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vulnerable 한다 그래요. 너는 나를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팔을 열려서 죽으셨을 때 심지어 이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를 포용하고 다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사람인지라 저 사람이 창을 찌르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그거 하면은 그 손을 들고 품을 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때리는 데쓸까봐 나를 막는 데쓸까봐 그 손을 예수도 자신을 믿지를 못해서 그 손을 못에다가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켜놓고 나는 너에게 대해서 조금 더 빈틈없이 사랑하겠다고 내 자신을 완전히 찢어발기듯이 내어놓겠다고 하는 사랑의 표시요 언약입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또 이렇게 시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구원의 바구니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전재산을 투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할 때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8절에 읽진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안 해도 할 고생을 생고생을 여기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 대해서 결정하고 거기 대해서 나아갈 때는요. 전과 후와 과정을 통해서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희한한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는요. 지나가는 새들을 도는 걸 통해서요. 심지어는 풀 한 포기를 통해서요. 심지어는 가게의 종업원을 통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심지어는요. 하도 절박할 때는 코르 하나가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코를 하나 주우면서 아 하나님께서 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코를 던져놓고 가셨을까 아,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절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기적 부스러기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형편은 똑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영혼아 잠잠하라. 왜 슬퍼하느냐? 왜 고단해하느냐? 위로와 담대와 평강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겨요. 이게 시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의 그 바구니입니다.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주라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노아 홍수가 없으면은 노아 방주는 말짱 헛일입니다. 홍수가 있으니까 그 방주 가운데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 그렇지만은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홍수 속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읽다가 말았지만은 여호수아의 군대의 기습 공격에 당황해서 도주하는 가나안 남부 동맹군이 벳호돌이라는 내리막길을 도주할 정도로 전세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실이 우박이 없어도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끝에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은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요. 오 이게 장정들이 해가지고 줄다리기에 힘이 딱 쏠리기 시작하면은 이미 쏠리기 시작해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버티고 버텨도 언젠가는 힘이 지쳐서 쏠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데 힘이 쏠려가지고 저쪽이 나한테 당겨와요. 당겨오는데 마치 강호동 씨나 이만기 씨 같은 천하 장사들이요. 그분들이 저쪽에서 붙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이기고 있는데요. 내 쪽에서 붙어서 이걸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땡기고 나면은 아니 힘은 내가 다 썼는데 나중에 와서 크레딧은 누가 받겠습니까? 이만기와 역시 천하장사가 붙으니까 낫다. 그럴 때는 얼마나 내가 억울해. 내가 알게 되면 I feel it. 저쪽이 땡겨오고 이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천하장사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차피 이겨놓은 전쟁인데 왜 우박을 보내요? 왜 우박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게 더 많아? 이랬을 때는 어우 정말 생각해 보시면 짜증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도 어떻게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전쟁의 초두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요. 전쟁 있고 난 다음에 중간에 전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갈려서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거 생각 안 해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랬구나 하는 거지 그거 생각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자면 양괄식이에요. 앞에 쾅 찍고 끝에 가서 결론 쾅 찍고 중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양괄식은 결론이 앞에 있고 끝에 있는 것이 양괄식이에요. 문장을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성을 향해서 들어갈 때 앞에 천사가 와서 칼을 맞고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네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경상도 말을 이게 잘 안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 그럽니다. 질문이 틀렸어. 너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해야지. 질문이 틀렸어.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지금 똑같은 여리고성을 쳐보셨던 똑같은 원리가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딱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한 때만 하나님 찾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고 또 옛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려움 주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자는 초점장입니다. 이거를 깨우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초점장을 모르고 그냥 위기 하나만 넘기면 다 된 것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어려움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찻잔 속의 태풍과 태풍 속의 찻잔이 다릅니다. 찻잔 속의 태풍은 휘 저어가지고요. 후 불어가지고 마시면 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태풍 속의 찻잔은 여러분 찻잔이 기울어질 정도로 태풍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배가 찻잔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살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에서 부스러기 어려움에서 큰 어려움을 발견하고 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드라마가 많아요. 여러분 남복이 간증집회요? 아이고 정말로 대단하시네. 여러분 간증집회 하려고 사십니까? 간증집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에서 뭐 목회가 나왔다고 나오지 마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동네에서 그 돈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컸지만은 그것 가지고 자랑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거 기괴한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래 병들었고 저래 병들었는데 이래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살아서 나왔다. 좋지요. 그렇지만은 교통사고 안 나고 병 안 들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면 양이 어떻게 살까요? 이리 가운데서. 내가 이리처럼 돼야지 독하고 지독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양이 아무리 발톱을 세우고 뭘 하더라도 그것은 이리가 웃기고 있네. 정말로 내 먼저 잡아먹으라고 술을 다 하네. 또는 양이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 양양거리고 살면 그것도 되지가 않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갔을 때에 살아가는 길은 보내주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거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그것 뜻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거기 대해서 슬프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서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은 원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대지도 않았던 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도움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 이거 깨달을 때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의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설교가 길어지지만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는 저는 끝나야 집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시면 가시고요. 저는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빈틈없는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품달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급합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이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는데 아직도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고 들어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낮의 시간을 이것을 보태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는 것 9개월 동안에서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아기 낳아보셨은 분들은 아기 낳는 거 이거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는 정말로 나는 이제 두 번은 못해야지. 그런데 키우면서 또 이뻐가지고 또 이렇게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또 이렇게 저희는 얼마 전에 신방하는데 새로 오신 커플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왔는데 야, 그 남편이요. 너희 교회는 임신교회인가 봐. 그러더만 얼마 전에 자기네들도 임신했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아주 생물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 우는 소리가 그쳐지면은 곡하는 소리만 많고 아이 우는 소리가 없으면은 그게 망조입니다. 그게 망조예요. 예수 믿는다고 봉사하신다고 너무너무 오래 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으세요. 그게 더 도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사람 구실하도록 키우는 것과 낳는 것과 키우는 것 어느 쪽이 더 힘들고 고생됩니까?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낳는 거는 죄송하지만은 힘든 거 맞지만은 한 9개월만 입덧하고 고생하면 돼요. 예, 저도 옆에서 봤는데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낳는 거는 보다 키우는 거는 평생이 걸려도 될까 말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달을 천지를 만드신 것은 7일 만에 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인 생명을 주신 사람을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사람답게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 거 이 가정 세우고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데 그런 인격체로 만드는 데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전체가 다 인격적으로 쏟아붓고 해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가 돌아가고 있는 자연 이치를 홀드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상위 가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7일로 역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지만은 성경에 보시면요 유독적으로 3일에 그게 많아요.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3일 길로 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3일 길을 갔고요. 3일의 이야기라 계속 나오는 것이 그 3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서 그것을 지금 지칭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은 왜 3일일까? 이것은 7일 동안 한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과 하늘을 보오니 했지만은 여러분 3일에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우리를 먹고 굶을 것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거는 7일 만에 하신 것 갖고 돌리신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나 하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만드는 데에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전체가 죽는 것 같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죽어야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멈추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누군가 자연이치도 정지시키시고 복종시킬 만큼 나는 3일에 하나님이 완전히 투자한 이렇게 고귀하고 하나님의 투자가 들어간 소중한 대상입니다. 저는 시간이 좀 갔겠지만은 토넬리라고 캠든에서 사역할 때에 노엘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아들 토넬리가 있습니다. 토넬리는 이거는 16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캠든에 있는 노엘 목사님이랑 이렇게 처음에 십몇 년 전에 계속 이야기 저랑 한 5, 6년 있다 걔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걔가 어떤 애요? 그분의 그 노엘 목사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양자로 입양한 아들입니다. 집에 포스트 케어로 이렇게 위탁 가정으로 돌보다가 정이 들어서 걔를 입양했어요. 근데 걔는 그 엄마가 애를 임신했을 때에 마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애가 발달이 정지돼갖고 나왔어요. 저는 사람을 보더라도 너무 이상하지만요. 이렇게 사람이 16살 될 때까지 이게 사람이 팔도 생기다 말고 다리도 생기다 말고요. 평생 기저귀 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요. 눈도 두뇌도 뭐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이게 도대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란 몇 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데 걔가 학교도 다니고 미국이 참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걔가 말 한마디 이래 말 한마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하고 캠든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얘 때문에 사역이 진전이 안 돼요. 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애가 학교 온다고 또 왜 이렇게 아프긴 많이 아파요. 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병원 가야 된다고 걔 그거 먹여줘야 된다고 입으로도 다 못 먹이니까 나중에는 호수에 넣어가지고 먹이고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자기 새끼도 아닌데 이게 볼 때에는 정말로 걔는 그 집의 짐이겠다. 그 정도로 걔는 자기 낳은 새끼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로 죄송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난 새끼도 갖다 버리는 판인데 정말로 이 아이들을 히스패니시 목사님이 데리고 품고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에 방해가 됐다. 나는 혼자서는 생각에 정말 귀하다 했지만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요. 자꾸만 맥이 끊기니까 애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고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애가 아프더라고요. 자주 아프다가 폐렴에 걸려서 이제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걔가 죽었어요.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장례를 다 치면서 장례식은 캠든에서 보면은 연고자 없는 사람들이 가서 묻어주는 거기에 추운 1월달 겨울달에 가가지고 그거 파가지고야 제일 싼데 가가지고 그거 아무튼 장례비까지 어떻게 지원받아가지고 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제 마음에 제가 장례를 다 집전하고 다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 가정이 좀 살 수 있겠다. 이제 저 가정의 짐덩어리가 없어지고 이제 제대로 좀 가족들이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노엘 목사님이 어리 나갔어요. 그냥 그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 아이가 베이비 크립 같은 거 있죠. 베이비 유아 그 잠자는 거 있죠. 그런 데다 계속 잤어요. 애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큰 덩치 큰 베이비가 그렇게 있는데 애가 크니까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뭐 이게 뭐 휠체어 해가지고 뭐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둬요. 때만 되면 앉아가지고 그 부모가 토넬리 이러는데 노엘 목사님이 어리 나가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그냥 어떤 아들 때문에 울다가 어디 전봇대도 들이받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일이 더 커져요. 그때 제가 배운 거가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사랑의 깊이와 효용에 대해서 나는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적이고 편협되었구나. 여러분, 저는 거기서 큰 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멋지게 보이는 걸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뭐 할 때도 얼마나 따지고 들어서 야,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힘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손해받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나의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저는 생각할 때 가치가 없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폭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들 저라고 한들 거기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기도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알게 됩니다. 보통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보통은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행합니다. 감히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인 우리의 말에 경청케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렇게 딱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타이밍에 딱 맞추는가 역사와 시간에 있어서 딱 맞춰가는 것 이것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끝으로 생명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사실은 요거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요거 없으면은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래도 아픈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차피 죽일 왕들인데 목을 밟아라 그랬을까요? 잔인하지 않아요. 야비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뱀이 물었으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피하려고 발을 옮겨버리면은 이 뱀이 펄펄 살아나서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물어 죽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당하는 것이 자식이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요? 사단이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아프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는 죄송하지만 그날 된통 재수 없다. 나는 이걸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구경하러 왔어요. 그리고 쫙 지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게 형편이 십자가 안 지려면은 죽을래 질래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와서 그랬으니까. 따라갈 때는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목도 아프고 무겁고 이랬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형틀의 형장에 가보니까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죽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가 죽습니다. 나의 고통은 예수의 진짜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부스러기 디딤돌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들에게 아모리 왕들의 머리를 밟으라고 한 것은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형제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수를 이기고 나와 나에게 맡겨진 식구들이 살게 된다는 보장입니다. 밟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가 그걸 승리할 때까지 그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의 덕분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신명기 21장 22절에 나온 대로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시체를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있는 저주받은 죽음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들이 저주와 죽음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저도 해품다를 몇 회 보았습니다. 시나리오는 기본 테마는 뻔해요. 기본 테마는 왕에 나오는 저주와 액을 액망녀가 무녀가 가서 대신해서 그걸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원리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액을 저주를 그 저주의 나무에 누가 대신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실 때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수아 백성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안 듣고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배반하고 살았던 우리가 바로 그 다섯 왕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누리고 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생명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무덤을 했을 때에 저녁에서는 거기서 달아내리라 그럽니다. 저녁에서는 달아내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왕들은 세 번째입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들어갔던 무덤 속에서 나와서 죽임을 당해서 다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큰 돌로 맞고 그 돌이 지금까지 있더라. 스스로 제 무덤 제가 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의 원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죽을까봐 인간의 숙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큰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당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부활한 모습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때에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불어 기다리세요. 왜 그러셨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으면 내 오빠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 말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가 가면 나사로가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런데 예수는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접근할 때 치유자고 회복자고 이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사렛 했던 그 말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는 그 구란에 갇혀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숨어서 나의 죽은 시체를 두고 살아왔던 그것을 아담아 아담아 where are you 하는 것처럼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기체가 내 세계로 알고 내 처신으로 알고 그 안에 감옥처럼 갇혀서 이것이 내 모든 세계라고 살아갔던 것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을 옮깁니까? 못 옮겨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옮겨주실 때 이렇게 됐구나라고 인정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있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 안에서 그냥 침울하게 사는 데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나온다고 하셨을 때에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던 것은 세상에 있던 어두움을 자신의 몸의 가운데로 이렇게 폭탄 터지듯이 다 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죽 터지듯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더 이상 그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 않고 다른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합니다. 그전에는요, 수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제 나의 더러운 모습, 흉한 모습 가리려고 했던 것, 삶을 살았던 처신의 방식이에요. 그것을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있으면은 산 사람도 예수가 살려놔도 좀 있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숨 못 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아갔던 처신과 방식 그대로 고집하고 살,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죽겠다 그래,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것은 풀어놓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주셔서 이걸 풀게 하실 때에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밤에 되기 전에 내려놔라 그랬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밤의 역사는 유월절 날이 밤이에요. 낮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고 밤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 사이를 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때는 밤이기 때문에 그때에 죽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밤과 같은 인생, 이것이 어두운 인생,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예수께서 오셔서 돌을 옮겨놓으시는 자리고 나오라고 하는 시간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던 그 굴을 거기서 나오라고, 터치라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지나셔서 8일째 새 출발하는 그것을,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이것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이것을 역사하는 이것이 주일날인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그저 똑같은 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을, 해풍달을 움직이셔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김수현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저는 김수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김수영과 한가인보다 더 소중한 예수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